출애굽기 142번 메시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해함 10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이 제물은 사실상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의 교통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 위에서 이루어진 화해. 출애굽기 29장 35절과 36절은 내가 무릇 내게 명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케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35절에서 언급된 7일은 전 시간, 즉 우리의 전 생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려야 합니다. 36절에 따르면 속죄제물인 숫송아지는 화해를 위하여 드려졌습니다. 여기서는 단 위의 화해를 강조합니다. 제단은 그 위에서 행해진 화해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제단이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옮기려 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상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고자 하며 상을 정결케 하고자 합니다. 속죄제물은 우리의 식탁인 제단을 정결케 하며 먹기 위한 장소를 깨끗게 합니다. 36절은 단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피에 관한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있어서 핏뿌림을 통한 거룩해 됨은 모세가 쓴 글에 어디에서나 계시됩니다. 단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단은 부어지는 기름에 의해서 정결케 됩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기름은 그 영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와 우리에게 기름 붓는 그 영이 있습니다. 다시 식탁의 예를 사용해 봅시다. 식탁을 청소할 때 우리는 식탁이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기를 원합니다.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기름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룩해 됨입니다. 우리는 거룩해 됨이 분별되는 것이며 표시하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식탁이 더럽고 흐릿하다 합시다. 그것들은 더럽고 빛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결케 되고 기름 부음 받은 한 식탁, 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빛도 납니다. 그러므로 이 식탁은 다른 모든 식탁과 다르며 분별됩니다. 37절은 내가 7일 동안 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되리니 무릇 단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해가 매일 제단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제단은 성별된 후 가장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제단을 만지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화해가 이루어졌고 기름이 부어진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제단 자체가 제단을 만지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단을 만지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지며 제단 위에 놓여진 모든 것도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제단 위에 드려진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매일 속죄제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온전히 깨끗해지고 기름 부음 받은 식탁을 갖게 됩니다. 이 식탁에 올려진 모든 것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좋은 아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굿모닝이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굿모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인사치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물로 말미암아 좋은 아침을 가지라는 의미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좋은 아침, 화해의 아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좋은 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아침은 그날 전부를 거룩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찬에 초대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때 정찬에 하나님을 초대한 우리와 초대받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갖는 대신 화해와 거룩해됨을 의미하는 구속하는 피와 기름 부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초대받은 분과 초대한 사람 사이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그분을 섬기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화해의 문제는 옛날 관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 두 무리들이 문제를 가졌을 때에는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후 두 무리는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가졌습니다. 평안 속에서 그들은 함께 음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림이며 예표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문제를 가졌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그는 우리 안으로 죄를 주입했고 그 죄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분은 문제를 해결하셨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제물인 그분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문제를 갖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평안을 가지며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과 잔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38절부터 41절까지는 매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음식인 어린 양에 관하여 말합니다. 38절은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따르면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려야 했고 다른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려야 했습니다. 각 어린 양에게는 찌은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더한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전제로 사용되는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이 더하여졌습니다.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더한 어린 양은 씻겨지고 옷 입혀지고 만족되어진 제사장들에 의하여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용된 식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두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물론 어린 양은 동물에 속한 것이고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는 식물에 속한 것입니다. 이 모든 식품들은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린 양이며 우리의 밀이며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포도나무이며 기름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감람나무이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네 방면과 같은 우리의 식품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이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객관적인 것이 아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주관적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들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수확했기 때문입니다.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은 따로 두었다가 절기 동안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것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어서 주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들이 그들의 수고의 산물이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산물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생산해낸 것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식으로 그분께 드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주관적인 분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물이셔야 하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매일의 체험으로 산출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길러냄. 최근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관하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라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을 씨로 비유하셨고 우리를 흙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자라게 하려고 흙인 우리 안으로 씨인 그분 자신을 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사상은 신약에서 풍성히 발전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밭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인 뜻은 경작된 토양, 경작된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경작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출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분을 자라게 하고 기르는 것임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면으로 믿는 이들인 우리는 밭이며 다른 한면으로 우리는 목장입니다. 밭은 곡식과 채소를 산출하는 반면에 목장은 가축을 기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물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동물의 생명인 그분을 기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는 법과 그리스도를 기르는 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소이신 그리스도를 기르려 한다면 매일 아침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리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릴수록 이 방면에 있어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더 자라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맨 처음에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때 그분은 아주 어린 송아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계속적으로 드림에 따라 그분은 자라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 마침내 그분은 큰 숫소가 되실 것입니다. 나의 체험에서 나는 매일 하나님을 접촉할 때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이들의 기도 가운데서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기도를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리지 않는가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손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거나 판에 박힌 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 우리가 죄 자체라는 것을 강하게 자각하고 인상받고서 속죄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과 사실상 우리가 죄 자체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큰 수소가 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자라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지방의 교회 집회들이 아주 좋다거나 향상되었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집회들 안에 어떤 식품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속죄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숫소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교회 집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악됨을 시인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 자체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는 본성 안에서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접촉하기 위하여 당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죄 자체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는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찬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여기 당신의 만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심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영적 빈곤이 있습니다. 죽은 종교가 주님의 많은 백성에게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박탈해 왔습니다. 합당한 영적 교육. 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영적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전파자들에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나 그들은 얕습니다. 나는 그들의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영적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높은 교육을 받았지만 영적인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학과 물질과 이 생활의 사건들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에 있어서 그들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은 영적 교육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들을 읽는데 시간을 소비하라고 당신에게 권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영적인 교육을 받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집회의 식품들을 가져옵니다. 교회 집회에 합당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용과 실제가 없는 공허한 것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활발한 방법이나 소위 살아있는 방법으로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가지려면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를 길러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동물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소나 어린 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씨를 뿌리지 않고 곡식에 물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밀을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기름과 포도주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식물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동물의 생명이신 그분을 기르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화해를 위한 수소이신 그리스도를 길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음식이 될 어린 양이신 그분을 길러야 합니다. 집회에 올 때 우리는 수소이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밀가루가 되는 밀이시고 기름이 되는 감람 열매이시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자라게 해야 합니다. 미를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밀은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반면에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밀이고 보리이신 그분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로 산다면 우리는 기름이 되는 감람 열매이신 그분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체험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하는 자신을 쏟아붓는다면 우리는 전제를 위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포도나무이신 그분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과 포도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는 생명과 죽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매일 자신을 죽음에 넘기운다고 말합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자신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다른 이들에 의해서 죽음에 넘기울 수 있고 혹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일로 죽음에 넘기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죽음에 넘기우는 생명을 살 때 우리는 전제를 위한 포도주를 생산해 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말로서 당신이 출애굽기 29장에 기술되어 있는 영적인 식품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합시다. 또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합당한 영적인 교육을 받도록 합시다.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교회 집회 안으로 가져갈 식품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